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72%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독점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죠. 사실 제조업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실리콘을 구워내고 조립하는 그 물리적인 제조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맞습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파도 속에서 이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반도체 기업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자료는 바로 2026년 6월 최신 작성된 그 SK하이닉스 테크 R&D 소자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여러분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72%가 바로 SK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실적이었죠. 분기 매출 52조 원 돌파라는 외형적인 성장도 정말 놀라운데, 시장에 던진 진짜 충격파는 단연 그 마진율에 있었습니다.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앞지른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I 혁명이 그저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코딩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면을 봐야죠.
맞아요. 나노미터 단위의 그 거친 공간에서 전자의 흐름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물리적 사투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오늘 2026년 6월 17일에 발표된 아주 극단적인 채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서 다가오는 AGI 시대에 대체 어떤 역량이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접근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물리적 한계 돌파가 대체 어떻게 거시 경제의 판도를 뒤집는 72%라는 숫자로 치환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해부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메모리 월. 그러니까 메모리의 벽이라는 문제잖아요.
네, 메모리월.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죠.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아무리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해치우는 천재라고 해도 결국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 그냥 전기만 잡아먹는 깡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컴퓨팅 구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죠. GPU의 연산 속도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는데, 정작 그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도로는 수십 년째 2차선 국도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아, 2차선 국도요. 답답하네요.
그렇죠. 특히 지금 대유행인 거대 언어 모델들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양이 막 천문학적이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찔끔찔끔 넘어오면 아무리 천재 GPU라도 다음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냥 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놀면서 전력만 남겨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끔찍한 병목 현상을 물리적으로 부숴버린 기술이 바로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 그래서 HBM이 그렇게 날린 거군요. 근데 HBM에 대해서 흔히들 막 칩을 수직으로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만으로는 이 기술의 진짜 위력이 확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를 높게 지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층과 층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진짜 핵심 아닙니까?
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단순히 칩을 위로 포개놓기만 한다면 데이터는 결국 칩의 가장자리를 빙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아, 밖으로 빙 돌아서요? 그럼 도로가 막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높이 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HBM의 진가는 바로 TSU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TSV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머리카락 두께의 아주 얇은 칩에다가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수만 대를 한 번에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와, 수만 개의 구멍을 뚫는다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밖으로 우회하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쫙 쏟아져 내려오게 만든 거죠.
머리카락 두께 수만 개의 구멍이라니,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이 보고서에 나온 2026년 주력 제품, 그 6세대 HBM4의 스펙을 보면 그 수직 엘리베이터의 위력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스펙이 엄청나게 뛰었죠.
핀 하나당 13Gbps의 속도를 내고 대역폭은 무려 초당 3.3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품인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인 루빈에 무려 8개 이상씩 탑재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촘촘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밀어넣어주는 거죠.
않고 짐을 나르고 있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HBM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부품, 그러니까 보조 역할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성능과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된 겁니다.
권력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72%의 영업이익률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 글로벌 경쟁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이익률 측면에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무기가 뭡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패키징 공법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열 방출과 수율을 동시에 잡아낸 MR-MUF 공법입니다. 아까 HBM이 아파트처럼 칩을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요.
근데 좁은 면적에 칩을 겹쳐넣고 전기를 막 쏟아 부으면 어떨까요?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겠죠.
아, 발열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네, 이 열을 제때 빼주지 않으면 칩이 녹아버리거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열을 어떻게 빼느냐가 정말 관건이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칩 사이에 액체를 붓느냐 아니면 필름을 끼우느냐 그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초창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존에 쓰던 방식은 칩과 칩 사이에 아주 얇은 비전도성 필름을 끼워 넣고 열로 압착하는 방식을 썼어요.
비전도성 필름이요?
네. 근데 아무리 필름을 얇고 매끈하게 만들어도 이거를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아, 아무리 매끄러워 보여도 원자 단위로 보면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칩과 필름 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 즉 에어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공기층이 생기는군요.
근데 공기는 아주 훌륭한 단열재잖아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칩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층간소음 막으려고 깐 매트가 오히려 불판 위에서는 열을 가두는 뚜껑 역할을 해버린 셈이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MRUF는 그 공기층을 대체 어떻게 없앤 건가요? 필름을 안 쓴 건가요?
네, 필름 대신에 액체 상태의 보호제를 썼어요. 칩 사이에 그 좁은 틈새로 액체를 쫙 밀어넣은 다음에 열을 가해서 한꺼번에 굳혀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죠.
아, 액체니까 빈틈없이 스며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액체니까 아무리 미세한 굴곡이나 틈새라도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100% 밀착해 들어가는 거죠. 에어갭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면서 칩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방열판처럼 작동하게 된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이 발상의 전환이 열 방출 효율을 극대화했고 또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거든요. 그게 엔비디아의 신뢰를 독차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름이라는 고체 스티커 대신에 빈틈을 파고드는 액체를 선택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반격을 시작했죠.
두 회사의 최근 발표를 보면 양쪽 모두 자신들이 HBM4의 업계 최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거인의 자존심이 세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SK 하이닉스는 2025년 9월에 세계 최초 양산 체제 확보를 선언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공장을 돌릴 완벽한 준비, 즉 양산 수율을 맞췄다는 선언입니다.
아, 준비가 끝났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2026년 2월에 업계 최초 양산 출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실제 물건을 찍어내서 고객한테 배달을 시작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거죠.
아하, 기준이 서로 다르군요. 누구 말이 맞느냐를 떠나서 양쪽 모두 진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건 명확해 보이네요. 근데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이랑 또 마이크론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턴키 솔루션이에요.
턴키요? 전부 다 알아서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세상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도 직접 만들고 남의 칩을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도 하고 또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아, 다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칩 설계도만 딱 주면 알아서 끝판왕 조립까지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인프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그럼 미국의 마이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거기도 막 가장 최첨단 공정으로 맞불을 놨나요?
아니요. 마이크론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히려 한 세대 이전 공정인 1B, 그러니까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HBM4에 적용하는 안정성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안정성이요? 최신 기술을 안 쓰고요?
네. 가장 극단의 최신 공정은 필연적으로 초기 불량률 위험, 즉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찍어내다가 버리는 게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미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수율 검증이 끝난 1P 공정을 활용해서 불량 문제 없이 약속한 물량을 정해진 날짜에 확실하게 쏟아내겠다, 이런 실리주의를 택한 겁니다.
오, 그것도 꽤 영리한 전략이네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중국의 CXMT나 YMTC 같은 기업들이 국가적인 보조금을 막 등에 업고 범용 메모리 시장 밑바닥부터 아주 무섭게 잠식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긴장감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와, 화려한 HBM의 승전보 뒤편에는 이렇게 등골이 서늘한 거인들의 전략 싸움이 있었군요.
네, 치열하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액상 패키징, 수직 고속도로 이런 기술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이런 물리적인 혁신이 그냥 회의실에서 아이디어 회의 몇 번 한다고 뚝딱 나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물리 법칙을 이겨내야 하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현장의 어느 부서에서 이 미친 72% 이익률의 뼈대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서는 그 R&D 소속의 소자 직무, 영어로 디바이스 직무를 딱 꼽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소자 직무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이자 물리법칙의 극한을 다루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가요? 흔히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막 도면 그리는 설계부서랑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부서,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사실 완벽한 CAD 도면을 그렸다고 해도 실제 그 나노미터 세상에서 그 도면대로 전류가 흐르지를 않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도면대로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메모리 반도체의 회로 선폭은 이미 10나노미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퍼스 노드 같은 평면 기술의 아주 극단에 다다른 거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네요.
그렇죠.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전자가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벽을 통과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자가 벽을 통과한다고요? 약간 마술 같은 얘긴데요.
이게 바로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 벽이 너무너무 얇아져서 전자가 그냥 공간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분명히 스위치를 껐는데도 전기가 줄줄 새는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도면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 공정에서는 물리 법칙이 붕괴해버리는 겁니다.
아, 껐는데도 전기가 흐른다니 정말 무슨 유령이랑 싸우는 기분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계도와 실제 제조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우고 그 통제 불용의 전자를 다시 길들이는 게 바로 소재 엔지니어의 핵심 역할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소자 엔지니어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거의 무슨 탐정 수사극 같더라고요.
오, 탐정이요?
네, 약간 이런 거죠. 아침에 웨이퍼 테스트 결과를 딱 봅니다. 근데 특정 구역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한 걸 발견해요.
네, 불량이 난 거죠.
그럼 바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수만 개의 웨이퍼 칩 데이터를 막 돌려서 어떤 패턴을 찾아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TCAD라는 가상 제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키는 거죠.
맞아요. 그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범인을 찾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속 가상현실에다가 현실의 칩 구조를 똑같이 구현해놓고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죠.
혼자서 막 추리하는 겁니다. 아, 식각 공정에서 화학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채널을 잘못 깎은 건가? 아니면 증착 공정에서 덮인 소재의 두께가 막 원자 몇 개만큼 얇았던 건가? 하면서 시뮬레이션 값을 계속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데이터를 쫙 뽑아들고 공정팀, 설계팀을 다 소집해서 범인은 3번 공정의 온도 설정값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회의를 여는 거죠. 진짜 완전 탐정 아닙니까?
완벽한 묘사입니다. 현장 스케치를 다녀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탐정들의 역할이 최근 1, 2년 사이에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더 중요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 위에서 깎고 그리는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완전히 3차원 공가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공간 자체가 바뀌는군요.
네. 아파트처럼 셀을 세우는 3D 디램이나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를 위아래로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4F 스퀘어 같은 신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평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다가 갑자기 무중력 3차원 입체 우주공간에 내던져진 셈이네요.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자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거의 모순에 가깝습니다.
모순이요?
한편으로는 양자역학이나 고체물리학 같은 학문에 가장 밑바닥까지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완전한 스페셜리스트여야 합니다.
그렇죠. 물리법칙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수만 개의 그 빅데이터를 C나 파이썬 코딩으로 가공해내고 전혀 다른 기술 언어를 쓰는 설계팀, 공정팀 엔지니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탁월한 제너럴리스트여야만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물리천재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급의 코딩 실력을 갖췄으면서 동시에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까지 다 겸비해야 한다고요?
네. 듣기만 해도 숨이 차죠.
이런 유니콘 같은 인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명문대학을 나와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이런 미친 직무를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방금 던지신 그 질문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 2026년 6월 17일에 발표된 채용 패러다임 변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잣대,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펙으로는 이런 유니콘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걸 기업도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네, 저도 오늘 그 2026년 6월 17일자로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신입 수시 채용 패러다임 변화를 딱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학력 제한 전면 폐지.
네, 전면 폐지입니다. 아니, 이 양자 터널링이니 3D 디램이니 하는 극한의 첨단 물리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박사학위나 명문대 타이틀 이런 화려한 스펙을 아예 안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배짱, 아니 무슨 자신감입니까?
이게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다가오는 AGI, 즉 인간의 지능을 훌쩍 넘어서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깨트려 본 거죠.
AGI 시대의 본질이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니까요.
하긴 챗GPT한테 물어보면 몇 초 만에 논문까지 다 요약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중요한 건 AI가 던져주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만이 짚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AGI 시대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3대 근육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거죠.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에서 그 3대 근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요. 그냥 무슨 흔해 빠진 기업 인사팀의 아주 추상적인 자기개발 슬로건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 근육, 적응 근육, 공감 근육. 단어 자체는 참 평범하고 뻔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런데 방금 그 소자 엔지니어의 처절한 탐정 수사극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세 가지 근육이라는 단어들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현장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그 의미가 무척 날카로워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생각 근육은 단순히 뭐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끈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아까 TCAD 시뮬레이션 값이 이상하게 튀었을 때 그걸 단순히 툴의 에러로 넘기지 않고 잠깐, 전자가 왜 이런 궤적을 그렸지? 하고 물리적 본질을 향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그게 바로 생각 근육입니다.
아,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힘이군요. 그럼 두 번째 적응 근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내가 평생 2D 평면 반도체 공학을 막 연구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땄는데 회사에 딱 오자마자 아키텍처가 3D 디램으로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지식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다시 룰을 습득해내는 유연함. 이게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박사학위라는 타이틀이 적응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감 근육은 뭔가요? 이것도 그냥 성과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이 험난한 과정에서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소자 엔지니어가 불량의 진짜 원인을 기껏 찾았다고 쳐요. 그래도 공정팀은 자기들의 수율을 변명할 것이고 설계팀은 도면의 완벽함을 계속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각자 자기 부서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어기제를 허물어뜨려서 기어코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고도의 심리적, 관계적 역량. 그게 바로 공감 근육입니다.
와, SK그룹이 예전부터 VWBE,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용을 막 강조해왔잖아요.
결국 이게 AGI 시대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 기술로 진화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종이 쪼가리 스펙이 아니라 데이터 앞에서 던지는 왜라는 질문, 변화 앞에서의 맹렬한 습득력, 그리고 막 충돌하는 부서들 사이의 갈등을 꿰매는 소통 능력. 결국 이게 그 엄청난 72% 이익률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아주 명쾌한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장 여러분이 준비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커리어의 기로에서 누군가 다 이미 정해놓은 정답을 암기하는 데 금쪽 같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올바른 질문을 날카롭게 벼려내고 계신가요?
진짜 이 혁명적인 채용 변화는 단지 반도체 업계를 넘어선 메시지예요. AI 시대를 마주한 우리 모두의 뇌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정표인 거죠.
맞아요.
지식의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지식을 연결하고 분괴시키고 또 새롭게 재조립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밀도 높은 심층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GPU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수만 개의 엘리베이터를 뚫어낸 HBM이라는 구원투수.
네.
공기층을 액체로 밀어내며 72%의 이익률을 만들어낸 미시세계의 물리적 패티징 전쟁. 그리고 양자 터널링의 혼돈 속에서 데이터와 물리법칙을 무기삼아 진실을 쫓는 그 소자 엔지니어들의 사투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한계를 핑계 삼지 않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 안에 글로벌 경제 패권, 양자 역학적 딜레마, 그리고 미래 인재상의 근본적인 혁명까지 모두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참 경이롭게 느껴지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새로운 비전을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네, 고객 맞춤형 공동 설계자로 가겠다는 거죠.
네,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칩 구조 자체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아주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오, 어떤 상상입니까?
지금은 메모리 기업들이 HBM을 아주 잘 빚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지형도죠.
하지만 챗GPT를 만든 오픈 AI나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본인들의 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예 자신들만의 완벽한 맞춤형 AI 뇌구조, 그러니까 독자적인 메모리 아키텍처를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설계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이 거대 메모리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도 AI 생태계의 구조를 직접 짜는 조물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빅테크다 던져주는 도면을 딱 받아서 한 채 오차 없이 찍어내기만 하는 아주 비싸고 초청밀한 외주 인쇄소로 전락하게 될까요?
와, 이거 진짜 기술 주도권의 본질을 묻는 정말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화도네요. 하드웨어 제조사가 계속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쥐고 있는 테크농룡이 하드웨어 설계까지 통째로 집어삼킬 것인가? 다가올 2막의 관전 포인트로 아주 완벽합니다.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최종 주도권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앞으로 펼쳐질 그 흥미진진한 지각 변동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이 던져주는 정답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만의 뾰족한 질문을 툭 던지는 그런 튼튼한 생각 근육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